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토론 오늘은 정치권 밖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정치토크 국회 외사당 시간입니다. 지난 29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수장인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거절의 뜻을 밝혀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먼저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이번 영수회담의 배경과 의미, 역대 영수회담을 통해서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22대 국회를 앞둔 정치권의 모습 살펴보는데요. 원내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계적 중립보다는 민심을 따르겠다며 후보들 간 선명성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죠. 국회의장 무게와 역할, 정치권 바깥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정치 바깥에서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회 외사당.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어벤져스 네 분 소개합니다.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형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지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 오늘 이제 주요 주제는 우리가 영수회담이지만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지만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최상병 특검법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현안이 되는데 먼저 이동수 대표 이번 최상병 특검법 상당히 좀 예상 밖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날 2일 날이었죠.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처리가 됐어요. 또 뭐 전세 사기 관련 법안 등 상당히 민생 법안 이야기도 나왔고 좀 협치가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했는데 막판에 김진표 의장이 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배경은 일단은 그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뭐 이제 특검을 뭐 진행을 하고 뭘 하고 해도 사실 여기서 더 이상 나올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행사장에서 예기치 못한 이제 뭐 그 사건이 터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군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병사가 이제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그걸 또 이제 약간 은폐하려는 정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정권에 더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 이 보수 정당이 이제 민주당 쪽 민주당계 정당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결국에 보훈, 안보 이런 데서 그래도 이 부분은 보수가 낫다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이 군의 어떤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우리 사병이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 보수 정당에서 쉬쉬하고 있다는 게 이 이제 보수의 어떤 그동안의 가치나 이런 것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사건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이후에 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법 뭐 개혁신당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찬성 주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김동희 기자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의 또 확실시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철호 정부 수석은 뭐 안 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자, 그듭에서 여쭤보는 건 뭐냐면 21대 국회에서 제 의결이 되더라도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22대 국회가 되더라도 아직 3년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8명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안 나올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또 상황이네요.
진행자께 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명확 관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재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도 이제 민주당이 처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거부권 제휴 요구권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철호 정무수석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은 의원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7석이 이탈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17개가 나오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예요. 지금 뭐 실제로 내가 찬성하겠다고 밝힌 예. 사람은 그리고 찬성한 사람은
김웅 의원
한 명이고 네. 안철수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정도인데 그분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어떤 그 표를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좀 이제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예. 국민의힘 지금 21대 의원 중에서 한 58명 정도가 그 다음 국회에 못 들어와요. 뭐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뭐 낙선한 경우인데 이분들이 뭐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재석 과반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석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뭐 본회의장에 이제 그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예. 혹은 무기명 투표이니 에라 모르겠다 아니면은 나는 최상병 특검이 정말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체적인 관측은 그게 17명까지 이르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예. 게 중론이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거를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은 22대 국회 같은 경우 이제 8석 192명이니까 그 야권이 190이니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어요. 일단은 8명은 17명에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김재섭 당선자나 한지아 당선자나 아니면은 안철수 당선자나 예. 그리고 밝히지 않는 뭐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몇몇 분들이 재의결을 할 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찬성이면은 2일 날 투표할 때도 찬성표를 던지면 될 텐데 이제 같이 퇴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쪽 그 설명은 당론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반발하는 취지다. 왜냐하면 사실은 최상병 특검에 여야 합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민의 뭐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라거나 아니면 조사범위라든가 이런 부분 여야 합의가 조금 있어야 조금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지 기자한테는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까지 가더라도 재의결을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지적하는 것은 몇몇 또 법리적 조항이 있거든요. 독소 조항이다. 가령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선택을 해서 대통령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한다. 또 피의 사실이 또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브리핑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그중에 뭐라도 좀 약간 조율을 하면서 전개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뭔가 민주당이 좀 더 강력하게 또 더 날짜를 앞당기면서 이걸 처리를 한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조국혁신당하고의 좀 경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일정사항의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5월 2일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5월 말에 27일이나 28일에 또 한 번의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직은 원내에 한 석밖에 없잖아요. 이제 다음 22대 국회에서 12석이기 예. 때문에 이 최상병
황운화가 있습니다.
네, 한석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국회에서 어찌됐든 이걸 마무리하려는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의 21대 국회에서 상당히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민주당이 실제 17표 정도가 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도 당연히 반영된 이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좀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 그 여당 지도부에서 표 단속이 어려울 경우에 이번처럼 모두 다 퇴장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민주당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석을 해야 돼요.
그 재의결할 때는
퇴장을 못
퇴장을 해버리면은 재석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통과되는 거라서 네. 재석을 해야 되는데 강경희 기자 일단 이 질문으로 이제 요 주제는 좀 마무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난 29일 그래도 어렵사리 마련됐던 좀 그동안 이 굳었던 해빙 좀 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산 해동 이렇게 되면은 완전 대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21일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여야 간에 정말 혈전이 벌어지고 더 이상의 소통과 협치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건데요.
저도 이제 오전에 민주당 관계자랑 좀 통화를 해봤더니 네. 일단 이 이슈를 꼭 그 영수회담이랑 연결 지으면 안 된다. 어차피 이건 민의로 확인이 된 거고 총선에서도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고 이미 민의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때문에 영수회담과 연결 지어서 만약에 그걸 소홀히 한다? 그럼 타격은 오히려 이번 정부에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에 있을 수밖에 없다. 교통 이미지가 강화되고. 근데 왜냐면은 이 지금 영수회담 이후의 협치 분위기에서 오히려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거부를 한다. 특히 이제 그 어떤 뭐 명분 자체는 민주당이 가져온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협치에 소극적이거나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오히려 피해는 윤 대통령한테 갈 수가 있다라는 좀 해석도 저는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최상병 사건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 사건도 좀 이제는 정쟁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처벌하자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최상병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뭐 특검을 하고 누구를 처벌하고 책임 있는 분들을 처벌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병들 그 이제 개천에 물 불어나는데 들이 밀어넣어가지고 이제 이 해병대에서 보여주기식 어떤 퍼포먼스를 하려다가 사병이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군대 그런 문화들 되게 만연해 있거든요. 사병들 되게 사람 취급 안 하고 또 부당한 지시를 그냥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하고 저는 이런 문화 이제 군내 좀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처벌도 이제 당연히 해야겠지만 좀 이 군내 문화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데에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동수 대표 그날 이제 실종자 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팩트가 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서 이동수 대표의 발언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수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게 최상병 특검법 이슈까지 연결이 되니까 상당히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영수회담만 놓고 봤을 때 김동희 기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만났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사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나 기자들도 예측했던 거거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한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면 의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이게 협치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영수회담 있었던 날 이제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 의원한테 전화 왔고 자기는 그 영수회담 보면서 굉장히 모멸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담긴 걸 15분 정도 읽었잖아요. 15분 동안 읽는 거를 보면 자기는 삼전도의 굴력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제 3배 구구두레라고 하죠. 이제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숙이는.
그 전화 받으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죠. 그런 정도로 되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앞에 두고 그런 식으로 승리 세레모니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것 자체가 그 비공개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얻어가려는 생각은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표정도 상당히 굳어지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모멸적이라고 좀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한 초선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야당에서 그 국민의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오히려 야당을 존중하면은 그런 모습들이 또 국민들이 우리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그 장면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당연히 그런 정도의 큰 회담을 하면은 모두 발언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없이 그냥 뭐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가려는 기자들을 붙잡고 이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아 이게 원래 예정에 없었던 거였구나 해서 새삼 좀 놀랐었어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준비된 발표 원고를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읽어 내려가자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다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모두 발언을 원래는 이제 좀 훈훈하게 서로 하고 또 비공개 회의로 들어가서 상당히 쓴소리를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간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뭐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평가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애초에 뭐 의제 없이도 만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민의를 전달을 하고 오겠다라고 본인의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의제가 없는 회담이기 때문에 가서 뭐 모두 발언이 뭐 서로 없다고 했어도 10페이지 정도를 15분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13개 정도 요구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민의를 전달하는 거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내부 평가입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을 했다.
네, 그리고 실제 네, 그리고 실제 뭐 정치 구단인 이제 박지원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도
요즘에 10단이라고 들었어요.
아, 이제 10단인가요? 최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 굉장히 메시지가 좋았고 너무 이제 지난 2년간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본인만의 강점이나 장점을 많이 못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 정수가 좀 드러났다. 이런 평가도 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조금 보면은 15분 동안 얘기했다는 것만 이제 계속 회자되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 누구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퍼포먼스 성격도 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모두 각인이잖아요. 보고 나서 좀 느낀 게 약간 중국 대사랑 그때 이재명 대표랑 만났을 때가 약간 생각이 났거든요.
싱하이밍 대사와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또 해동도 있었습니다.
네, 기습적으로 발표를 한 것도 그렇고 약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자리를 마련한 것도 있었고 뭐 일각에서는 뭐 그 자리를 보고 이제 점령군이 무슨 포고령 발표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약간 아쉽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뭔가 승장의 여유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입장이고 왜냐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많이 하더라도 어차피 대화를 듣는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본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말을 더 많이 했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약간 네.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럼 저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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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씀 하시고 이동수 대표는 방금 전에 이제 곽용희 기자가 비공개 때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말을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 배석자들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신가요? 하실 말씀 하시고요.
뭐 일단 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 발언이 모두 발언이 그렇게 셌나 싶기는 해요. 그냥 그동안 언론에서 다 나왔던 얘기고 민주당 대변인들이 다 했었던 얘기 그냥 정리해가지고 한 것뿐이잖아요.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는 네. 거 여쭤보면 그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스웨덴의 한 연구소 상당히 한국 사회가 네. 뭐 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스웨덴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근데 그 뭐, 말이 내.
근데 이제 그 뭐, 예, 그런 표현들은 워낙 이제 일상적으로 해왔고, 왜 저는 오히려 그 단어 하나 하나보다 전체적인 흐름이나 비중, 맥락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때 힘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의료 개혁 이런 것도 우리가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하겠다. 근데 그 분량이 꽤 됐어요. 그리고 저는.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를 몇몇 언론에서 이제 잘못 받아 적어가지고 가족분의 의혹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근데 가족분 하면은 뭐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보국에서 바로 이제 좀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요?
네, 설명하는 논평을 내서 가족분이라고 우리 하지 않았다. 가족 등 여러 인사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 안내를 보냈습니다. 전 그거 보고서 아, 민주당도 일단 할 말은 하는 거지만 좀 이렇게 네. 확전을 좀 경계하고 있다라는 모양 느낌을 좀 저는 받긴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많은 네. 사람들은 그 표현 그 부분을 네. 김건희 여사로 이해를 하긴
오해할
했습니다.
수도 있으니까는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아 이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제가 요거 나온 시간에 이제 KBS에서 라디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제 좀 협치 좀 될 것 같다. 근데 딱 방송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발표를 낸 게 답답하고 아쉬웠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비공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캐릭터 가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이제 지금 개혁신당 대변인하고 있는 곽대중 대변인이 쓴 네. 칼럼을 하나 보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주변 분들 이제 좀 취재를 해가지고 칼럼 썼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는 주제 나오면은 말 끊이지 않고 그냥 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전 이번에 이 평가들을 보면서 네. 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는 김대형 기자 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발언에서 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설명을 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걸 또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할 테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말이 많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뭐 일단 이런 걸로 갖고 네. 막 그 영수회담에 누가 말 많이 했냐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 사실은 좀 굉장히
왜냐하면
이상한 상황 같고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 약간 부정적으로 전달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물어보는
예, 대통령실에서는 예. 윤 대통령 발언이 7이고 이 대표가 3을 얘기했다는 거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시간을 재봤는데 윤 대통령이 85%를 얘기하고 이 대표가 15%를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그 회동한 시간이 130분이거든요. 두 사람만 끊이지 않고 얘기했다고 계산을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91분 동안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이 대표가 39분을 얘기한 거고요. 아니 민주당에 따르면은 이 대표는 18분을 얘기한 거고 대통령이 112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뭐 전실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물론 뭐 말씀을 어쨌든 양쪽에서 다 인정한 건 대통령이 더 많은 말을 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민주당 측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는 방식으로 말이 많이 하다 보면은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네. 그렇게 했다라고 민주당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될 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민주당에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말이 많아진 것 자체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내가 지금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서 협치를 해줄 것인지 그 경계선을 빨리 이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던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정책 의제는 그 정부가 쥐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이 상대적으로 발언을 더 하는 건 되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대 개혁에서 뭐 합의점을 찾았다 뭐 이런 걸 서두로 발표한 것도 아 요거는 이제 됐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정부의 어떤 급한 마음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네. 네. 윤지 기자.
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참모들이 먼저 밝힌 거잖아요. 대통령실 네. 참모들이 이제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을 해서 모두 발언해서 그래서 비공개 회담에서는 대통령이 더 사실 많이 했어요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좀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듣기 위한 자리라고 말한 건 윤 대통령이었고요. 네. 평소 다변이라는 평가가 있고 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참모들이 먼저 공개한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 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자유동세프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안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만나야 뭐 일이 되지 않겠느냐. 만나는 것에도 상당히 만나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평가를 또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처음에 인사말을 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표현이 차로 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렸는데 들어오는데 700일 걸렸다고.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정치가 그동안 이 정치라는 게 결국에 어떤 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대화 타협으로 조정하고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대화라든지 설득 이런 것들이 너무 실종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새삼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 이 회담을 계기로 좀 앞으로도 그래도 종종 그래도 좀 서로 이번에 하셨던 것처럼 통화도 하고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좀 머리를 좀 맞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영수인 대변하는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나 이런 시절에 영수회담이라는 걸 쓸 수 있지 대통령과 또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그냥 뭐 회동이나 회담 정도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자, 영수라는 표현을 쓰고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이유, 이현지 기자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 이제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정분리 원칙을 선언을 한 뒤에 여당이 총재를 겸하지 않게 되면서 이게 좀 간소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아니 그 영수회담이라는 게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야당의 수장의 어떤 회담이다 해가지고 영수회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용어를 가지고 굳이 막 이렇게 따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만나면 되고 뭐 내용이 중요한 거지.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권위적이고 뭐 영부인이라는 단어가 권위적이고 이거는 네.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게 과거에 이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할 때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당
권위적으로
예, 그렇죠.
권위적으로 들릴 수도
형식 자체가 이제 여당을 대통령의 아래 두는 체제인데 방금 이은지 기자 얘기하셨던 것처럼 영수회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어떤 당정 분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과 뭐 이 여당을 상하 관계로 둬선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개념 정립은 좀 다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지 기자, 문화일보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좀 빈번하게 사용을 하나요?
아니요. 저희도 이번에 윤희회담 혹은 윤희회동으로 쓰기로
영수회담은 거의 안 썼군요.
네. 그래서 영수회담은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윤희회동도 쓰고 영수회담도,
영수회담도 씁니다.
네, 같이 쓴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도
변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변기해서 사용을 했다. 그럼 상당히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꺼려하는 반응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혼용해서 뭐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김동희 기자, 과거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 이 뭐 얼마나 자주 열렸고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과거의 뭐 해동들 뭐 의미 있는 해동들이 좀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뭐 이를테면 박정희 정부 때 5회 있었고요. 전두환 정권에 1회, 노태우 대통령 때 2회, 김영삼 대통령 2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많았습니다. 8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2회, 이명박 전 대통령 3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0회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회입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많지가 않았네요. 이게
왜냐면은
2018년인가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만남. 그러니까 정확하게 6년 전 당시에도 제 기억에는 4월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이번 회동 이전의 마지막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양자회담 형식만 집계를 한 거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양자회담 말고 보통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까지 포함한 소수정당 대표를 포함한 그런 대통령 여야 대표회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영수회담 자체가 1965년이 최초인데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5회인데 이게 뭐 많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재임 기간이 워낙 길었잖아요. 1960년부터 네네. 79년까지.
17년간이죠.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65년이 최초인데 이때 베트남 전쟁 파병하고요. 그다음에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되게 첨예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당시 박순천 전 의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여성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1975년에 이제 만났어요. 여기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뭐 직선제 개헌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정도 취지, 뭐 민주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에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고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의학 분업부터 시작해서
재임 같은 5년 재임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자주 만났어요. 예. 8번이면
네.
뭐 1년에 2번 이상 만난 적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뭐 조순 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시작으로 해서 이회창 총재하고는 한 7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 뭐 의학 분업 같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네. 그 김대중 정부 때가 상당히 자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이동수 대표 떠올려 보면은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대 대통령 평가할 때 참 야당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인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의학 분업 이 문제도 이제 또 논의하는 계기가 됐고 남북 관계 또 IMF 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이해창 대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소통을 잘한 대통령으로도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활용이 됐을까요?
네, 저는 그게 꼭 뭐 김대중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삼김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인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김 시대라는 시기를 한 30년 정도 넘게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보면은 이분들이 당내 워낙 이제 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만나서 대화하고 뭐 내어줄 거 내어주더라도 내 지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상호 간의 존중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걸 제가 좀 감동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김종필 전 총리가 그 1988년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여소야대가 확 만들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보니까는 아 이게 야당이 대표들끼리 만나서 잘 해보면 우리가 국정을 주도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양김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뭐 이끌어 가보자. 근데 또 양김이 또 그거에 이제 손편지로 화답을 하면서 이제 네. 이 세 분이 이제 88년 5월인가에 이제 만났었거든요. 여의도에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처리된 게 뭐 이 오공청산이라든지 아니면은 5.18 특별법 같은 것들 그 자리에서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추진이 됐는데 이것처럼 저는 좀 이 삼김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당내 지분이라든지 기반이 탄탄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정치한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당장의 어떤 자기의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당원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런 갈등 정국을 만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이동수 대표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답은 손편지일까요? 네.
손편지도 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약간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내가 얘가 나와 같이 이렇게 앉아갖고 1대1로 회담을 할 정도의 정치적 레벨이 되느냐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네. 사실은 저는 영수회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여당의 대표인 사람과 야당의 대표인 사람이 만나가지고 각자 지지층을 대변하는 거라서 좀 나라를 가른다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실제 이제 이렇게 뭐 영수회담이든 또 대통령과 또 당 대표들과의 회동이 그렇게 또 성공적이지는 않았었다라는 그런 또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 역대 만남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게 썩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방금 전에 가장 많이 만났던 김대중 이해창. 이해창 총재는 훗날 7번 만나서나 7번 뒤통수를 맞았다는 뜻에서 7회 7배 이런 말을 하면서 영수회담은 전국 정상화를 위한 수단일 뿐 앞으로의 전국 안정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또 소회를 밝혔는데 왜 이런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현지 기자.
사실 아까 전에 이제 뭐 진영을 가른다라는 표현을 김도영 기자가 했는데 예. 이게 사실 정치인은 주도권 싸움이고 어쨌든 이 안에서 어쨌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각 당의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각 지지층에 더 좋을 것인가 아니면 선명성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15분을 읽었던 것처럼 선명성을 좀 드러내면서 지지층에 호소를 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사실 협치라는 게 쉬웠으면 뭐 매번 정치 뭐 역사 때마다 모든 것들이 잘 합의가 됐겠죠. 사실 진영 논리가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까지 이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삼김 시절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뭐 휴대폰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서로 이제 합의해주고 내줄 거 내주고 해도 이렇게 그 욕 먹고 이런 정도들이 좀 덜했었는데 요즘은 뭐 잘못 합의했다가는 바로 지지율 폭락하고 문자 메시지로 폭탄 날라오고 이러니까는 이 리더들 입장에서도 그 시절보다는 좀 더 이 정서적인 부담이 심리적 부담이 커진 게 좀 작용하지 않나?
예.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협치 같은 게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양당 득표 보면 국힘이 이제 44%인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 51%인데 민주당 의원 수는 의석 대비해서 63%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과대 대표된 면이 네. 있죠.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민의가 약간 반반은 아닌 상태에서는 오히려 양쪽이 만나서 좀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대 야소 국면이랑은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네. 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개요를 읽어줘야 될 건데 찾아서 청취자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아실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이 여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해동 이후에 상당히 좀 뭐 100% 만족의 평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해서 처리될 때만 하더라도 그게 살아있다. 그래도 성과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 이게 이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서로 간에 정말 한치의 절충의 공간도 없는 대치 국면으로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범인이 아니면 왜 거부하나 또는 전재수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죠. 전재수 3선 당선이 됐는데 전재수 의원은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이건 뭐 협치 여부를 논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은지 기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극한 반응, 극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좀 소통의 여지를 살려두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또 여야 간의 최상병 특검법 갈등에도 불구하고 좀 협치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 반응이 생각보다 이렇게 세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한가요?
네. 예. 민주당에서는 나쁜 정치라는 일단 표현을 했고요. 정민석 네. 신임 비서실장이. 그리고 민의를 거스르는 이제 입법이었다. 이 네. 정도의 톤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향후에도 협치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도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김동 기자?
왜냐하면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본인이 직접 얼굴 그 브리핑 룸에서 그 카메라 돌아가는 도중에 얘기한 거거든요.
강한 반응이 나왔네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카메라가 돌아간 가운데 예. 그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고 실제로 이번에 영수회담만 봤어도 대체적으로 정치부 기자들이나 뭐 평론가들이나 뭐 그 이후에 이게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나는 소개 목적을 잃었다. 만나자고 해갖고 만났고 내가 할 얘기 다 했다. 라는 입장이고 실제로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미 192석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본인이 뭐 그렇게 제동을 걸 만한 부분도 없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여준 모습만 봐서는 그렇게 협치라고 얘기할 수준까지는 사실은 이르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 그렇다면 뭐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 쪽에서 왜 대통령이 안 만나주느냐 안 만나주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만나자는 이야기가 요구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뭐 전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예, 예. 행사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예, 그럼 또 이제 다시 강대강 대치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한번 만났다고 해서 이게 만났다 뿐인지 사실 여기서 어떤 성과를 또 제대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영수회담을 뭐 정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은 임기 중에 한두 번이라도 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이재명 대표랑 그리고 이제 여당 대표까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장이 좀 그래도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강용이잖아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자로서 먼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영수회담을. 전에 여덟 번은 거절을 당했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서 사실은 불통 이미지가 이재명 대표도 이제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합리적인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이제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 어떤 꽃놀이패를 쥐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요 이슈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할 거고 안건별로 좀 쪼개서 가지 않을까. 요 이슈는 우리가 조금 뭐 멀어졌지만 그 다른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라는 제안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꽃놀이패를 졌다 이런 상황으로 보고
저도 이제 키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 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선거 이긴 것도 그렇지만 그 전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을 때 거절한 거는 약간 이번 선거까지 두고 보자 약간 이런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번 총선 결과는 사실 본인 책임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버티고 한번 이번 총선에서 뒤집어 보겠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 총선에서 이미 민의가 또 드러났기 때문에 아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지금 아주 거친 반응이 나온 건 아니니까 좀 여지를 살려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김동 기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두 번의 만남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은 필요한 아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의 만남으로 나는 야당의 대표 선수라는 걸 인정을 받았고 내가 할 얘기를 다 했다. 그 이후에 만나는 거는 이제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요청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부분인 거지 뭐 추가로 이재명 대표가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뭘 요구할 건 없는 거, 뭐 거부권을 하지 말라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정치적 수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으면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 또 민심이 또 윤석열 정부에게 안 좋은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반응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굳이 또 만날 필요 없다.
네, 저도 좀 민주당 기류는 좀 김도영 기자가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실이 꺼낸 카드가 하나였어요.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대 의석을 확보한 야당 입장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굳이 할 이유가 없고 국회에서 여야가 해결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미 이거는 이제 13개를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받지 않았어요. 특검을 포함하여. 그러니 이제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실에서 꺼낸 카드인데 그 역시 안 받은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향후에 이제 협치를 정말 할 의향이 있었으면 여야정 협의체 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 서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해당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6648님 서로 만나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민생 문제에 서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입니다.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분들 아닙니까?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로고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국회 외사당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해동과 관련된 이야기 또 2부에서는 국회의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곽용리 한국경제신문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조사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사 결과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 데이터죠, 곽용리 기자.
그냥 산수적으로 분석을
투표율이랑 의석 비율.
투표율이랑 의석 수니까 네. 여러분들 굳이 어떤 개요를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과연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전반기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 상당히 주목을 보고 있는데 먼저 이은지 기자가 민주당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 네 분입니다.
예.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사무총장을 지냈던 조정식 의원, 그리고 5선도 두 분이 이제 출전을 했는데 우원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까지 총 네 명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4파전인데 모두 친 이재명계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요. 특히 조정식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 색채가 비교적 더 짙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현주 기자 교통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당에서 투표를 먼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22대 국회 당선자들이 뭐 투표를 하게 되나요? 어떤 앞으로 향후 일정 날짜까지 뭐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네, 5월 16일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요. 오전 10시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통 정리 없이 4명 후보로 가는 분위기고요. 대표실에서도 좀 명확히 하고 있는 게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제 불출마를 하면서 박찬대 의원으로 좀 교통 정리가 이루어진 측면이 좀 실제 있지만 의장 선거만큼은 결선 투표를 뒀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중립을 지키고 아니고 의원들의 선택에 맡기겠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에 있어서는 명심이란 게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초선 당선인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기자들 예. 만나도 오히려 누가 좀 괜찮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요. 또 누굴 뽑을지 의견도 모두 갈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 추대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있었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 정성호 의원도 함께 의원하는 좀 그런 측면으로 좀 바뀌었어요.
예.
네, 그리고 당 내에서 재선이나 삼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당무를 좀 두루 해봤고 이재명 대표와 2년간 사무총장으로 보조를 맡은 조정식 의원이 의원이군요.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류도 나오고 있고요.
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그립감을 쥐고 의장을 좀 민주당이 하고 싶은 입법을 모두 다 조금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초선 당선인들 사이에서 꽤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예.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네, 그 경기도 그 민주당 경기도 당선인들 그 회 모임이 한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그 자리에 지금 경기도 당선인이 조정식, 추미애 그리고 정성호 의원 세 명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모 초선 당선인이 이번 22대 전반기 에는 추미애 당선인이 하시고
예.
후반기에는 여기 앉아 계신 그러니까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겨냥한 것이겠죠.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다는 초선이요. 거예요. 네, 초선 당선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초선 당선인들은 좀 지지자들의 의중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더 강성적인 의장을 더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지 기자는 뭐 초기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기자인데 문화일보 기자죠. 지난번 총선 결과도 적중을 해서
가장 비슷하게 맞췄죠.
산에 포상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 이후에 뭐 한턱을 내거나 밥을 산 기억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누굽니까 국회의원?
제가 네. 누군지를 대충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른 내용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추미애 의장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된 인물이 정성호 의원이었나요? 네. 자,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김동연 기자, 궁금한 건
예.
국회의장이 우리가 좀 뭐 국민들은 워낙 대통령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가의전서열 2위입니다.
네.
2위예요. 그러면은 자 뭐 상당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회의 대표자인데 주로 뭐 어떤 사람 또 어떤 자리입니까?
보통은 이제 전 후반기 한 명씩 최다선 의원들이 맞는데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정당이에요. 지금은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일당인 정당이 맞는 게 이제 관례라고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그 과거에는 오히려 여당이 주로 맡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1998년 이제 15대 국회 후반기 때 박준규 자유민주연합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이 됐어요. 당시에
예.
이제 의석으로만 따지면 자민련, 새정치, 새천년 민주당 모두 합쳐도 그 당시 신한국당보다 적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여당이라는 이유로 박준규 의장이 맡았고요. 2000년도 마찬가지예요. 16대 국회도 이제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더 많았지만은 이만섭 새천년 민주당 의장이 됐어요.
이제 예.
여당이라는 점을 존중을 해준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16대 국회 후반기에 한나라당 박관용 의장이 이제 의장을 맡게 되는데 이분이 야당으로서 국회의장이 된 첫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여당하고 다수당하고 일치해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다가 20대 국회 때 이제 원구성 협상 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거든요.
예.
그때 이제 20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당시에 협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지금이야 국회의장은 당연히 뭐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만은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 한석 졌지만은 알짜 상임위라고 얘기하는 뭐 법사위, 뭐 운영위, 국토위 이런 알짜 상임위를 어디가 가져가느냐. 뭐 그 국회의장을 우리가 국회의장을 내주면은 그거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의 딜이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 내 최다 선이 서청원 의원으로 8선이었어요. 그래 근데 뭐 그런 그 원구성이 계속 교착 상태에 있다가 서청원 의원이 내가 국회의장을 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럼 당시 이제 지금 비서실장 하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국회의장을 포기할 때 대신 알짜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일당의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게 약간 관례처럼 굳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야당 국회의장이 되면서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네.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관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확하게 관례를 형성이 됐는지까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보통 그 국회의장이랑 그리고 상임위 알짜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이제 최고로 치는 법사위 같은 경우에 네. 법사위원장을 또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법사위가 이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의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는 딱히 이런 관례나 규칙이나 이런 게 없다가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하고 나서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랑 열린우리당이랑 좀 협치의 여지를 열어둬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 다수당이더라도 이제 국회의장이랑 이 법사위원장을 같이 가져가지 않는 이걸 좀 따로 가져가자는 이런 관례 같은 게 좀 형성이 됐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난 21대 총선부터는 좀 무너지기 시작하긴 했죠.
네. 네. 그리고 국회의장은 당적을 당을 네. 탈당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적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그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고 좀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 들어서는 조금 이제 무너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강용 기자. 네. 국회의장이 당적을 떠나는 이유도 그만큼 국회에서의 국회 운영의 중립성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강조하는데 아까 이제 이은지 기자가 이야기한 민주당의 이제 자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지금 뭐 인터뷰를 할 때마다 앞다투어서 꼭 중립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법 국회법만 보면은 중립 의무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 그 법에서 보면 사회자의 역할도 이제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보면은 국회법에 보면은 이제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그리고 출석해서 위원회에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을 할 수는 없다.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사임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만두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그러니까 되게 공적이고 사회자적인 역할이 국회법상으로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이거를 좀 해치는 쪽으로 주문을 한다면은 법을 개정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죠.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예. 네. 이동수 대표, 이건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이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22대 국회 당선자들의 당선인들에게는 더 적중될 수 있다. 또 굳이 이 중립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하다면은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도 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일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국회의장 하겠다고 손든 네 분 의원님들 중에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분석까지는 아니고 느낌인데
네.
한 두 분 정도는 국회의장이 돼도 이제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좀 밀어주는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한 두 분 정도는 그래도 좀 중립성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근데
누구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이제 좀 알겠습니다.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동안 정치적인 어떤 관행, 관례, 뭐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컨대 뭐 다수당이라고 해서 상임위를 독식하지 않고 또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고 좀 중립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이런 어떤 관행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요즘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국회법상 안 된다. 이거는 이제는 안 먹힐 것 같아요.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분들은 또 그렇게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네. 이현주 기자, 지금 우리 분명히 국회법에도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법 제20조 2항에
네.
그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의원 내각제 국가인 영국이나 일본의 의장은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는 관습 혹은 관행에 의한 것이지 그 대한민국처럼 법률 규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국회법에 명시를 해서 법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굉장히 강하게 귀속해 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작년에 이제 여당에서 그 의장의 중립 의무 준수법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아까 전에 그 곽영희 기자가 설명해줬던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여기에 중립 의무를 명시하자는 건데요. 아직까지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당적 보유만 안 하고 있지 사실상 중립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법은 참 재밌는 게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원 의장을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맞으니까 그대로 당의 색깔이 하원 의장의 경우에는 유지가 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또 뭐 또 어떤 주목할 만한 그런 또 사례들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하다가 한국경제에서 재밌는 기사를 찾았어요. 제목이 읽어드리면은 추미애도 윤 연설문 찢을까 한국판 낸시 펠로시 예고라는 제목이에요. 네. 뭐냐면은 이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하원 의장을 하면서 2020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정 연설문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예.
그만큼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러 왔는데 그 앞에서 국회의장이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이런 사태인 거거든요. 사실은 뭐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그리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두 번이나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에서 해임된 그 케빈 맥카시 의원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당시 이제 하원의장에 해임될 때 강경파 공화당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당시 하원의장이 당선이 될 때도 투표를 15번이나 할 정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이제 강경파 의원들이 뭐 남북 국경 교세와 법안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걸 안 들어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해임에 찬성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회의장이랑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총선에서 크게 이긴 뒤에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미국처럼 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실제 나왔습니다. 대표실 관계자도 이번에 상임위 이제 원구성 협상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네.
그 위너 테이크 올 그러니까 미국 의회처럼 의장도 그리고 17개 상임위도 200석 가까이 한 이 야당이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실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21대 국회 초반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에는 그 민주당이 다 가져갔었죠. 당시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데 그냥 네. 책임 다 지라고 해라 다 가져가라고 해라 뭐 이런 식이었었죠.
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의원보다 잘하는 건 이야기를 잘 안 하네요. 네. 강경희 기자, 한국경제에서는 아예 제목까지 추미애 당선인을 박았는데 한국경제는 추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아까쯤에 오전에 통화했을 때는 이제 사실은 박찬대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가 된 게 친명계 네.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까지는 아니겠지만
악재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럼 내부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친명계가 해먹을 거냐. 그 틈을 추미애 의원이 잘 파고들어서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네. 그 KBS 개그 콘서트에 애정남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애매한 거 네. 정해주는 남자의 약자인데 뭐 친구 안 친한 친구 축의금은 얼마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시시콜콜한 거 막 얘기해주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정치권이야말로 저 애정남 같은 캐릭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어져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위법만 아니면 다 무너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국회의장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들도 누군가 나타나서 아,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걸 정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게 오늘날 한국 정치 얼굴이 아닌가 좀 그런 씁쓸한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현주 기자.
네. 곽 기자님이 이제 너무 친명이 다 해먹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틈새시장 얘기를 해줬는데요. 실제 그런 기류들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모 비명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 1년은 친명이 다 하도록 놔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도 박찬대 의원 단독 추대였죠. 의장도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거의 사파전으로 네. 하고 있는데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 친명이라고 봐야
네,
되는군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1년은 그냥 이대로 두고 한 1년만 기다리면 다른 목소리가 분명 나올 것이다. 아. 이제 치명체제로 1년 동안 어떻게 예. 하는지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관망 섞인 네,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치명 허니문 기간으로 봐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예, 예. 허니문 기간 봐주겠다.
김동규 기자, 근데 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든 아니면 누가 국회의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중립성에 대해서 꼭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국회의장이 뭐 대통령 연설할 때 뒤에서 뭐 연설문구를 찍는다든지 또는 국회의장이 여야 의원들한테 뭐 대통령에 대한 뭔가를 좀 독려한다든지 뭐 제가 굳이 뭐 표현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탄핵이라든지 이런 걸 뭐 거론하게 국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먼저 거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오랫동안 쌓아온 관습 위에서 그런 정치적 문화들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들끼리 이제 정치부 기자들끼리 농담 삼아가지고 이러다가 국회의장하고 이제 여당 측 국회 부의장하고 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뭐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시정연설을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국회의장이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정파색을 드러내는 거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문화에도 맞지 않고 그 꼬인 정치 상황을 풀어가는 데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국회 그냥 입법부를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예컨대 이제 이번에 될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각을 세우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를 대표하려면 어느 한쪽만 대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과정에서 그냥 국민의힘을 뭐 배제하고 뭐 이렇게 뭐 표로 찍어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최상병 특검법인데 결국 강행 처리 통과됐습니다. 근데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가령 국회의장이 이제 더 이상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소속이었던 민주당 쪽에서 또 이제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막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거센 반응이 나왔어요. 뭐 해외 순방 못할 줄 알아라. 또는 뭐 육두문자 욕설까지 뭐 난무하는 상황이 됐고 상당히 김진표 의장이 그냥 뭐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일종의 막 국회의장을 일각에서는 좀 뒤흔들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뭐 저는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로 가져와라라고 요청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뜨거운 시기에 꽤 긴 시간 해외 순방이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야 합의로 해와라고 넘기고 해외 순방 가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근데 그게 네. 법률상 그렇게 돼 있어요. 올리려는 의안은 여야 원내대표의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의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진표 의장 법률에 따라 원칙적인 입장을 필요한 것이고
예.
이제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상정할 수 있는 의안을 이제 올리는 건데 이번에 김진표 회장이 그래도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한 거는 이번에 안 하면 이제 그 거부권 시한이랑 했을 때 우리나라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6월 달 돼 갖고 임시 국회가 개원 다른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이전에 이제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이 어떻게 되냐 뭐 표결하지 않은 법안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로 논쟁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본인도 그 얘기를 하고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면서 상정을 해갖고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해동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반응 그리고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아직 이현지 기자가 정확하게 누가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야기를 해줄 건가요? 다음 주면 이미 우리가 다음번 방송 때는 이미 결정이 됐겠네요.
이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특히 초선 당선인이라든지 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누가 대세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이 사람을 뽑아야
대세래.
되나 아니요 그 네 명 중에 누가 유력하다고 제가 말을 하면 네. 좀 부적절할 수 있어서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을 좀 자랑할 때의 모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농담이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제 또 국회의장에 오는 16일인가 17일 날 이제 선출이 될 텐데 정말 국민들은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국회의장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지 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 30초씩 말씀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셔도 좋고요. 이동수 대표부터요.
예전에 이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라고 계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도 국회의장을 한번 하셨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 김대중 정부 때도 이제 국회의장을 한번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당적을 한번 바꾸셨어요. 그냥 쭉 이 신한국당 뭐 한나라당 요쪽에 계시다가 이제 이 나중에 새천년민주당으로 넘어가시면서 예. 두 대통령의 어떤 여당을 다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안기부법이라든지 정당법 이런 것들 처리를 요구할 때 이제 내용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아 저는 그런 거 못 합니다 하고 그냥 단칼에 거절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제 뭐 이제 좀 이 거여였죠. 그때는 이제 여당에서 이제 뭔가를 좀 강행하려고 하면은 좀 제지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뭐 이런 걸로 좀 유명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남긴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은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회의장이 좀 가져야 될 예. 바람직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장의 이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십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입니다. 자, 가경 기자는요?
사실 이제 오늘 김진표 의장이 발언을 하나 했더라고요. 좀 정치가 지나치게 팬덤화가 되고 있다. 극한의 말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유명한 의회주의자시잖아요. 근데 이제 차기 의장 덕목으로 뽑은 게 좀 공감이 많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우리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전적으로 구구절절 동감을 한 바입니다.
네, 참. 국회의장의 역할이 따지고 보면 참 간단한 것도 아니고 또 국회 운영에도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은지 기자. 자, 누가 될 거라는 건 부담 갖지 말고요.
두 분이 너무 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국회법에 정당을 갖지 못하게 돼 있는 게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사실 의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다 보면 여야 간에 절대 좁혀지지 않은 이견이 있는 법안은 영영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장이 협상의 묘미를 발휘해서 늘 의장이 내놓는 그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할 때 그 대안법을 내놓아 그걸 토대로 좀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중립을 행사를 해서 여야 이견이 있는 법에 대해서 좀 협상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중요하네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동희 기자.
보통 대부분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랑 법사위 거치면서 여야들 합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항 구석이 없어요. 근데 항상 논란이 되는 법안의 경우에는 뭐 패스트트랙 같은 거에 태워져 갖고 일방의 주장만 담은 상태에서 국회에 올라와요. 근데 이런 법안들을 만들 때 보통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협상용으로 써먹어야지 하고 좀 과하게 그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뭐 누군가를 임명한다는 문제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법안들이 어느 한쪽에 좀 불평등하게 만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합의 과정을 통해 조정을 하는 것들 미리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만약에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가지고 그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버린다면은 그거 알겠습니다. 그대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국회의장은 또다시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KBS 열린 토론 국회의사당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 국회의장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